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는 자기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이 행하여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여 나가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일을 친히 행하시고 계시죠. 그거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왜 가르치겠으며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행하여 보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떼들에 앞서간다고 했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본인이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런 지도자 또는 선생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말로만 가르친다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말만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생은 예수님처럼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야 그냥 듣기만 하고 또 뭐 안 살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그런 편에서는 가르치기만 하고 살지 않으면 그 양심에 찔리는 것과 남 부끄러워서 그런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는 좋은 말은 다 갈아쳐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소위 거짓 선지자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와서 반대로 말하셨죠. 목자는 양떼를 뒤에서 이리 가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산다 저렇게 해야 산다 가르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자가 아니고 양떼에 앞서 가서 내가 일로 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절로 가면 절로 따라오라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십자가 십자가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해요. 예수님의 저희들 십자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말해요. 자기는 안 져요. 자기는 상관없어요. 남의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인 것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요거는 앞에 19절과 20절에 나온 말을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참았지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도 억울하게 고난받았지요. 그래도 참았지요. 자,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런 삶을 위해서 너희도 우리도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냥 예수님만 고난받고 우리는 편하게 살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너희도 그 고난을 받으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자취를 그대로 우리도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받으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찬양할게요. 자랑할게요. 우리는 그 존경할게요. 예수님 우리는 존경해요.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 안 받아요. 이게 종교인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맨 십자가를 자랑하고 목걸이 달고 하고 자기는 그와 아무 상관없는 삶은 사는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뭘 바랍니까?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을 똑같이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하고 우리는 세상에 안 미움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세상이 미워하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은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은 억울합니까? 피의식이 듭니까? 그런 신앙 하기 싫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인데? 죄만 짓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내가 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자가.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값진 고난이고 특권이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유를, 미움당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미리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저 우리가 뭘 악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 것 뭐 미워할 가치가 있느냐? 뭐 우리가 세상에 미워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죠. 너희들이 뭐가 가치가 있어 너희들 미워하겠느냐? 에너지만 소비하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 때문에 그렇다. 그 영광이죠. 우리가 나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은 나는 정말 한심한 자죠. 그거는 뭐겠어요? 죄를 지음으로 내가 미움을 당하면 그건 무가치한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먼저 나를 미워해서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건 영광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실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대로 살면은 세상이 나를 핍박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데, 자기 편인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요. 예수님도 그걸 아신다며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었는데 세상에서 뺏어왔다마 예수님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뺏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뺏어갔기 때문에 그네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뺏어간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께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주인인 예수님을 그런 대우를 했는데 아니 그 종은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건 종이 아니죠. 주인이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은 그 종은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무슨 의미겠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광, 영화를 받은 게 아니고 멸시와 천대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죠.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 그러면은 우리를 세상이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하겠어요? 세상이 우리가 잘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영혼은 세상에 속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핍박이 없어 좋긴 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워하여 우리는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은 거룩한 핍박이요, 존귀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요, 하늘의 상급을 주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의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기뻐합니까? 피의식을 가지요. 상처를 받지요. 그리고 불평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상급받을 기회를 줬는데 심판받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겠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혼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 이게는 축복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피의식을 가지고 상처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라 그러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니까 억울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런 이유 없이 의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피의식을 가졌습니까? 자기를 부당하게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왜 상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라니까. 자기가 고생 안 하고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 자기가 영광받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잘 못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맨날 못 박는 거 그거 얘기는 하면서 자기가 못 박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으라고 맨날 예수님 고난을 자랑하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고난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신앙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겼잖아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고난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사사건건이 그거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한들 예수님께 비하면은 그게 뭐 별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할 말이 많다는 건 뭐겠어요?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난하고 할 말이 그렇게 많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상처받고 남 비난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은 정말 부끄러운 교만이고 염치 없는 사치입니다. 이건 사치지요. 자,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더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바로 알면은 이런 쓸데없는 자기 문제에 모여서 세월 헛송하고 상급받아야 될 그 기회를 악한 심판거리로 만드는 이런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새 포도주를 한번 먹기로 작정하고 새 가죽 부대를 덧입는 길로 가는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더 늦기 전에 더 기회를 놓치기 전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27장부터는 계속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울어요. 울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 십자가 상관없는. 자, 그런 차원을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거기서 빠지잖아요. 자기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보지만 그것은 내가 따라야 될 십자가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고 내가 따라야 될 십자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먼저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이죠. 그 전절에 26절부터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바라바는 풀어주고 정작 죄 없으신 풀어줘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죠. 자, 이런 판결은 정의에 의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리게 된 빌라도의 결정적인 판결 기준은 무리들의 민심을 따른 것입니다. 정의를 따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종교인들의 그 미혹된 말을 듣고 한순간에 민심이 돌변했잖아요. 그 민심은 자연스러운 민심이 아니죠. 종교인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조작된 민심입니다. 그 조작된 민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자가 거짓된 민심을 조장하죠. 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여론을 조성합니다. 이게 민심이요 여론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광우병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민심이 그랬습니다. 민심을 여론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다 소고기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민심은 조작되는 것입니다. 한때도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는 무슨 예언가가 말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어디 해외에 피할 곳을 사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은 안 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사단은 이런 거짓된 자를 통해서 거짓된 여론,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민심을 호도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 이 거짓된 종교인의 여론 형성에 희생된 장본인의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인터넷이나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떠드는 이런 말을 따라서 얼마나 민심이 역전되기도 하고 또 호도되기도 합니까? 자, 이런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는 사람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제대로 신앙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거짓되고 미혹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크리스천적인 그런 유튜브도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런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시대의 군중처럼 악한 자에게 악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도구에 이용된 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큰 대제사장에 미혹된 조작된 여론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 시대도 특별히 선거 때만 되면은 얼마나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난리를 펴니까 상대방에게서 악한 루머를 퍼뜨리고 흑색 선정을 하고 악한 민심을 부추깁니다. 그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정당한 선거입니까? 악한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바뀌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종교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마귀가 사라졌습니까? 마지막 때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마귀가 그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그 뱀이 지금 그 뱀이고 예수님을 죽인 그 마귀가 그 마귀고 예수님을 죽인 종교인들이 지금도 그 종교인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매스컴과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거짓된 여론을 조성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많은 선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와 같은 악한 자는 영웅으로 그냥 띄우는 겁니다. 근거 없이 띄우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모함해서 죽이는 일, 그 마귀가 그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한 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바람에 날려가요.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에 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할 핑계가 좋지요. 교회도 못 나오니까 교회 못 나와서 기도 못한다. 교회 열려졌을 때 그 사람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항상 문제에 빠지죠. 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공중에 뜬 그냥 정치 없는 말입니까? 천명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유효하시기 때문에 천명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같은 예배를 통해서 천명 각자 다 다르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자기 문제를 몰라요. 자기가 뭔 문제인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가려온단 말이죠.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 자기 문제에 매인 사람 보세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왜? 말씀에 다 해결책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상담을 많이 할 때는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주에 상담하러 오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뭔 줄 알아요? 내가 해줄 말이 뭔 줄 알아요? 그 주에 선포된 주의 말씀에 그 사람에게 해줄 상담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걸 반복해줘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아니, 내가 하는 상담보다 더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꼭 그 말씀을 해줄 그 사람이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놀라워요. 여러분들 자기 문제를 계속 고민합니까? 그 주에 선포된 말씀을 한 열 번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에 다 해결이 있습니다. 말씀 못 듣는 게 문제지 자기 문제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마귀가 하는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는 생각들, 감정들, 사건을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을 못하니까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에 매인 사람은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왜 문제에 매이겠어요? 말씀대로 오래 살지 못하면 결국 터질 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일때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게 하죠. 예배 못 들게 하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졸게 합니다. 혼미하게 해요. 딴짓하게 합니다. 놀랍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단이 괜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혼미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졸고 자고 잠을 못 자서 자겠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자기 귀에 귀지가 많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이 이미 사단의 혼미한 것에 빠져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 못 들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멍멍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뭐 천둥 소리 같아. 근데 하늘에서 말씀을 사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위 사람은 벙벙한 게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사울에게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회개 메시지를 들었는데 주위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야. 말씀이 안 들리면 그냥 천둥 소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 저게 뭐 소리야 그냥 소리. 뜻이 없어요. 그는 지옥행으로 가는 표심이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그걸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 정말 금식을 하고 통회하고 회개의 기회를 찾아서 눈물로 나가야 사는 길이지 그대로 가면은 갈수록 기회가 길어질수록 회복이도 어려운 거예요. 말씀 없이 이 코로나 시대에 견딜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코로나는 지금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하고 가라지를 갈라지게 하고 염소와 양을 갈라지게 하고 속에 예수님 아닌 세상 것들이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고 종교적인 것을 드러내게 하고 십자가 없는 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우성 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몇 프로나 남겠어요? 몇 프로나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염소에 속한 사람은 다 자기도 양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자기가 염소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옥 갈 사람은 자기도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질을 많이 하신 거지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냥 말로만 하실 수도 있는데 야 너희들은 앞으로 채찍에 너희들을 맞아야 되고 가시관 써야 되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 갑질을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십자가입니까? 이런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준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이걸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하셨냐 하면은 채찍질 당했어요. 그 앞절에 26절에 보면은 뭐 짧게 한마디 나왔지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냥 십자가에 그냥 몸만 박힌 게 아닙니다. 못 박히기 전에 그 못 박히는 이상으로 많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난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채찍질 맞으신 것은 다 그냥 받은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마 성경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굳이 채찍질을 안 받았을 거예요. 받을 이유가 없죠. 그 고통스러운 걸 왜 받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셔야 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채찍 안 맞아도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다 피해가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채찍질 매 맞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학생 때 훈련 받을 때는 정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부모로부터 몽둥이로 맞고 채찍으로 맞아서 종아리에 피가 나고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요즘 얼마나 될까요? 요즘 오히려 부모, 요즘 세대는 부모들이 좀 제발 교회 좀 나가라고 종아리 때린 부모도 없지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마가 1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회당에서 매질하겠대요. 이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매질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너희들은 매질을 맞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으면 편해서 좋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도 없어요. 십자가 없는 평안, 사랑, 축복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 축복은 그를 따라서 오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지 축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조용히 안 보낸 데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은 것을 알고는 아마 시덕거리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스트레스 해소, 분풀이, 실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혼자만 즐기지 않고 그 관정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불렀대요. 좋은 일도 아닌데 그 실용당하는 모습을 모든 군병들에다 보이기 위해서 온 군대를 모았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인격이 손상당하는 이런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모욕도 부끄러움도 아무도 없는 데서 당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런데 만천하에 자기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우리가 흔히 뭐 뉴스에서도 사회 저명인사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들을 자주 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 높은 명예와 자존심과 지위를 유지했는데 자기가 한 사건을 인해서 온 매스컴에 온 나라 백성에게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나고 명예가 추락되니 그 모별관 수치를 어디에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수치를 당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옷을 벗김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군병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는 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옷을 벗기는 수치 한번 당해봤어요. 사람들 앞에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벗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추행당하면서 옷을 벗길 때 그 수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 옷을 벗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심, 그 인격이 모독당하는 거죠. 옷은 그 인격과 지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지위가 모욕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그 옷을 벗기고 대신 왕복을 상징하는 이런 홍포를 입혔습니다. 진짜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러면 덜 하겠죠. 그런데 정말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희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만 당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지위가 이렇게 무참하게 희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때가 전작당하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는 이렇게 하지요. 그걸 감당하면서. 그러나 조금만 자기 자존심 인격이 손상돼도 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다 하면서 용서 못하고 그냥 상대를 욕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자 이런 천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금 더 억울한 일, 조금 더 부당한 대우를 못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누구 제자입니까? 세상의 제자지.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은 그 안에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런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십자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죄가 죄사함 받는 용서받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아니고는 누구도 똑같죠. 죄사함은 그냥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죠. 죄사함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회개가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 있겠어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오늘 큐티 말씀에도 나오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게 회개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다시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십자가 없는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왜 근데 회개가 안 되겠어요? 육신이 강하니까. 세상 안에 속했으니까 회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가시관을 머리에 씌움 받았어요. 군병들은 홍포를 피우고 나서 가시관을 만드는데 이것은 왕관을 흉내낸 것이죠. 근데 왕관을 흉내는데 하필 왜 그 피가 나게 찌르는 가시로 만들었겠어요?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왕관은 영광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주로 바꾸는 희롱입니다. 최초의 저주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뱀에게도 저주를 하고 여자에게도 저주를 하고 남자에게도 저주를 하는데 아담에게 저주할 때는 땅을 저주함으로써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어요. 바로 그 가시입니다. 저주의 결과예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없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 양분을 다 빨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징적인 그 가시로 멸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라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는 고난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고난이 없어요? 신앙을 잘해서 고난이 없어요? 착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고난이 없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만들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분들어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도 우리의 영광, 뭘 우리는 조금 하면은 자기 영광 얻으려고 그러죠. 조금 지위가 올라갈수록 직분이 주어질수록 자기 영광을 어떻게 찾냐, 크게 골머리를 써요. 틈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 머리에 자기 영광의 관이 아니라 가시의 저주의 관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 영광과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갈대를 손에 들렸습니다. 갈대는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라고 그러죠. 예,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걸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진짜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가짜 권세로 흉내내는 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왕의 홀의 권세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죠. 자,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자기 권세를, 주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사용해버리죠. 조그만 고난이 오면은 벌써 입이 견디지 못합니다. 불평, 짜증, 원망, 비난, 악담, 저주.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지. 그게 십자가를 지는 자세입니까? 십자가를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얘기하고 십자가 전하고 그건 정말 염치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희롱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공격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리, 자존심, 자아를 다 버리셔요. 이게 가장 힘든 것이죠. 우리 중심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자아, 자존심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도 저런 대우받는 거 견딜 수 없지요. 나는 벌레,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래. 이게 가장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벌레 취급받으면 견디지 못해요. 남에게 비방받으면 그냥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부당한 조롱을 받아봐요. 남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런 성경 받으면 늘 예수님을 동정해요. 하,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어떻게 저런 대우를 받으시고 참으셨을까? 거의 자기는 쏙 빠져요.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물론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는 빠진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롱을 당했는가를 세 가지를 보면 첫째,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 자, 그 앞에 왕복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호를 갈대를 들이고 한 다음에 그 앞에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예를 갖춰서 꿇어서 절을 했다 그러죠. 평안할지어다.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뭐 그럴지라도 마땅히 이런 영광의 왕의 권위를 존중받아야 될 예수님이 이런 가짜 희롱하는 대우를 받을 때, 자, 예수님이 정말 벌레가 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벌레처럼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무식이 용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갈 죄를 짓는 걸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를 심판하실 이 예수님께 이런 악독하고 무섭고 가증한 일을 하잖아요. 왜?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무식이 가장 큰 죄예요. 무식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역겨운 대우를 받으시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 뭔지를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이런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런 길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좁은 길을 통과해야 그게 생명이 있고 부활로 가는 거지. 좁은 길로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침뱉음을 당했어요. 군병들이 희롱을 다 한 다음에 침을 뱉었어요. 자, 사람에게 침뱉는 것은 최악의 모욕이죠. 저는 아직 뭐 침뱉음 당한 적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신앙이 안 따라가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할 때, 예, 영이 약한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기도 해요. 가르침.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려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자, 이런 침을 뱉는 것은 정말 최악의 수치예요. 이런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수치를 받으면 얼마나 수치를 받았어요. 뭐 침뱉음 당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뭘 수치를 수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뭐 자기 의를 저 사람이 저렇게 때문에 저렇게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신앙은 이론적인 지식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없으면 알아도 살 능력이 없잖아요. 알아도 아는 것과 반대로 하잖아요. 종교인들이 뭘, 예수님이, 종교인들은 말은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행함은,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말은 잘해요. 지식을 알고 있어서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행동은 말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동은 아니다 그랬어요. 행동은. 왜? 행동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 있어야 되거든. 십자가에 인격이 있어야 행동이 되는데 인격이 없으니까 행동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가리키는 그것을 자기가 범하잖아요. 로마서에 그러죠.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네가 그걸 행하지 않냐 그러죠. 말로 하는 지식적인 신앙은 실제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잘하다가도 그런 사람은 한 번 사건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일생에 거짓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그동안에 뭐 집사 장로로 사는 사람도 한 사건 시험 받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몇십 년 동안 싸우는 거 한 번에 떠나요. 왜 그랬겠어요? 기초가 뭐래야 돼요? 십자가 기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속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들통 안 나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 언젠가는 드러나면 한 번에 떠나는 겁니다. 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것은 헛것으로 드러나서 헛것은 헛되게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군병들은 침을 뱉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 또 하필 머리를 때려요. 머리는 그 사람의 영광이요 권위잖아요. 머리를 한 번 친 게 아니라 이 문법적으로는 연속해서 몇 번 계속 치는 겁니다. 멸시하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멸시죠. 우리가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뭐 세상에 지위가 있고 교회에서 뭐 사역자다, 장로다, 집사다, 뭐 팀 리더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권위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겸손한 인격에 그냥 할 말이 없고 부끄럽지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맨날 자랑하면서 자기는 십자가를 반대로 행하면서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군병들이 예수님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희롱했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즉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지금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하신 겁니다. 군병들은 그의 들러리로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수단으로, 무슨 수단? 악한 수단으로 이용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그 군병들은 예수님의 분노에 그 자리에 다 죽었을 거예요. 심판받아 다 죽었을 겁니다. 괜한 하나님이 알곡과 알곡만 아니라 가라지도 뿌려놓고 양뿐만 아니라 염소를 풀어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저절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의인 보고 누가 나보고 침뱉으라고 누가 한데 얘기하겠어요? 누가 나에게 모함하라고 누가한테 얘기 요청을 하겠어요? 돈 주고 사서 그렇게 하는가? 제발 좀 내 얼굴에 침 좀 뱉어달라. 내가 10만 원 일당 주겠다. 내가 옷 벗을 테니까 좀 채찍으로 좀 때려달라. 내가 일당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 거예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돈 한 푼 지급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교회 안에 가라지와 염소를 다 이미 주님이 다 일당을 줬어요. 이미. 그래서 일당 안 줘도 의인의 훈련 도구로 공짜로 다 훈련시켜주고 모욕하고 고난주고 핍박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훈련받는 자가 될지언정 훈련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 이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면은 그 염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떠나고 가라지 때문에 신앙 못하겠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사건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경건한 것 같은 리더나 직분 있는 사람도 완전히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육만 살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염소가 다 드러나는 거였어. 그때는 양의 틀을 쓴 그런 모습으로 다녔는데 사건 만나봐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지.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가르쳐준 말씀을 자기가 뒤집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된 그 안에 염소의 실체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 코로나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가 각 사람 속에 있는 포장된 종교, 포장된 가짜 신앙을 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많이 정화될 겁니다. 모든 세상 교회들이 많이 정화될 거예요. 이제 뭐 좌석이 없어서 짜증낼 일 없을 거예요. 여유 있게 예배 드릴 날이 올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한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 부인 안 해요. 그런데 항상 모든 고난과 모든 나쁜 것은 예수님께지요. 자기한테는 그런 게 오면 큰일 나. 모든 억울한 일은 다 예수님께 지어버려. 자기한테 억울한 일이 오면 큰일 나.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늘 잘돼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돼. 그런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신앙이 좋다고 합니까?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라고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매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난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좋은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가 주어진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박해가 없는 것은 경건하게 안 사니까 더럽게 사니까 죄 짓고 사니까 지저분하게 사니까 박해할 것도 없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는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고난받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부터 인해 받을 상급도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지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 늘 피할 길을 찾아요. 구실거리를 받아요. 십자가 안질 변명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은 편안하고 가는 길이 넓어서 편하고 많은 사람이 가요.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고 협착하니까. 이제 착각하는 사망으로 가는 그런 넓은 길 나와서 모래 위에 지금까지 헛고생한 그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새 가죽 부대를 안 바르면요, 새 포도주는 영영 멀어질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나이가 50, 60, 70 되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75세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란에서 우상 섬기고 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예수님께 떼넘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떠넘기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른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지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원하면서 넓은 길로 가는 길을 찾아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 환난은 안 받기를 원해요. 그게 속는 신앙이죠. 십자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감당하면 돼요. 천년, 만년, 천년 왕국에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누가 마지막까지 좁은 길 완주하느냐? 그 시합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다시 한번 이전의 틀을 무너뜨리고 가시덤불을 파헤치고 좋은 마음밭으로 좋은 신앙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